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한테 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은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앞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세를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 하는 자세를 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가 막힌 제목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제목.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 말장할 겁니다. 말장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르실 때 누가 부르시면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초청받은 자들은 많은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청받는 자들은 많은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마치 폭풍이 잠잠해지는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바로 남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의 그 증거를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군대 귀신이 바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믿음으로 들으셔야지 돼요. 아니면 다 말장할 겁니다. 진짜 말장할 겁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지 돼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우리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그렇죠?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있고 이런 권세가 있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그냥 별로일까요?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별로일 리가 없죠. 여기 그 마태가 증거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설명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응이 있습니다. 저도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 전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respond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respond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전화 보면서 저랑 악수하면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제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그 빨리 봐야지 돼, 빨리. 나가면서 저랑 악수하면서 전화를 봐. 전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화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전화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 세미나도 했고요. 이거는 젊은이들한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노인들도 전화 붙들고 살아요. 병든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심하게 얘기하면 전화가 여기 하나님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먼저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셨을 때 군중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astonished. 와 이런 게 다 있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사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8장 28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시작된 그 폭풍을 그 죽음의 고비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단번에 잠잠케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놀랍게 여기 marveled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의아해하고 아,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놀라 자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죠? 8장 34절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군대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죠. 그런데 인간들은 아리켜 저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벌벌 떱니다. 예수 앞에서 벌벌 떱니다. 벌벌 떨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내쫓으려거든 저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뭐를 느끼세요? 완전히 무력합니다. 예수 앞에서 무력. 근데 인간들은 도도합니다. 이렇게 턱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도도합니다. 참 인간들은 무식한 겁니다. 진짜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무식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병에서 고치시고 그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는 것을 증명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인간들은요.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욕할 때 뭐라고 그러나. Jesus! 우리 비행기에서도 그럽니까 사람들? Jesus! 욕할 때 사용합니다. 욕.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들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모든 권세와 능력. 여러분 오늘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복음에. 제가 장례식 때 한 말인데 이게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땅이 진짜고 죽은 다음에는 꿈 같은 세상인 줄 알아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이 땅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 땅에서 돈 벌고 빌 페이하고 그래도 좀 놀아야 되잖아.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놀 건 놀아야 되잖아. 여행 다닐 건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챙기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낳고 손주 낳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이 땅이 진짜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주일날 얘기하는 것은 다 그냥 꿈 같은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온 정성과 온 에너지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자 마태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사건을 자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그리고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저자 마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됐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요? 간증이라 합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 아십니까?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 도대체 이 땅의 소망은 뭡니까? 물어볼 때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모든 광경을 다 목격했고 이미 설교를 들었고 귀신 내쫓는 것을 아마도 보았고 아마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가슴이 설렜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 설렘이 기억납니다. 진짜로 기억납니다. 저는 나 뭐를 위해서 살지? 나 의사 돼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물론 있죠.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는 부모님 봤으니까 우리 부모님 잘 모셔야 될 텐데 부모님한테 탁탁거리긴 했지만 그 마음은 있었어요. 저한테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니까 진짜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 뭐 위에 살죠? 그거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랑 같이 어떻게 엮어서 살면 안 될까요? 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설렘이 기억나십니까? 설렘이 기억나십니까? 이 마태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목격자였었습니다. 목격자고 그러므로 증인이었고 이 적혀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마태는. 그렇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십자가 앞에는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는 것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아니 승천하시는 예수를 본 사람이 적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태가 이 정말 이 권세를 보면서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에 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 부담?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반응하지? 그냥 무시하고 나 가는 길 갈까? 여러분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 되시죠? 예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분명히 이런 반응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마태가 반응한 것,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하나님 부르시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선처라. 그렇게 처음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이렇게 선처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나는? 저는 그 설렘이 기억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그 대학에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왔거든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마태의 삶에 찾아와 그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가 선포한 모든 말씀들, 진리를 마태는 첫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저자로서 어떻게 그 예수의 부르심에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마태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간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마태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썼는데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Matthew. 그래서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간단한 스토리인데 제가 일부러 조금씩 나갑니다. 조금씩.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오래 다녔으나 이 자리로 꼭 돌아가야 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 바로 다음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 인물.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한 명씩 하십니다. 한 명씩. 여러분 한 명씩 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아이 나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교인이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Call. 부르심. 나 따르라고요. 그렇죠? 그때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마 잔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바리새인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뭐가 뒤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밤낮 뒤틀려요. 교회 안에 뒤틀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아 이거 뭐 이것도 뒤틀리고 저것도 뒤틀리고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은 왜 이러는가? 왜 맨날 이렇게 뒤틀리는가? 바리새인들은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럼 묻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기가 막힌 가르침입니다.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필요없고가 더 맞는데 쓸데없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좀 가서 좀 배우라고 해요. 똑바로 알라 그거예요. 뭐를? 성경을. 하나님을. 그리고 나는 의를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의 인생을 곁에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고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태 어떤 인생에 찾아오셨나요?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이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어떤 삶이었는가?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적인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뜯는 아주 매국노였었습니다. 우리 나이들은 어르신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세금을 뜯는 항상 이런 모자 쓰고 딱 있잖아요. 예. 그 세리는 당시 매국노요 배신자로 그 나라 시민들에게 당연히 미움을 받았고 아니 멸시를 받았고 아주 증오했죠. 그들을 증오했고 로마 군인들과 그 관원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리들은 로마의 그 권세를 무력 권세를 얻고 많은 부자들에게 그런 뇌물을 받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누리고 배신한 매국노들. 그러므로 저들은 미움과 멸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되세요? 이게 마태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더니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밥 먹는 게 뭐냐면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친근하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과 같이 상종을 하지 않았었어요. 세리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랍비가 나타나가지고 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recline 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건 당연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 학자, 지금 유대인 학자 엘프레드 에버샤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 세리라는 것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 사회적 교류가 금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 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는요. 저들은 더러운 동물들, unclean animal, 구약시대 더러운 동물들, 그 돼지와 같은 랭크였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돼지와 같은 부류로, 랭크로 치는 그런 클래스의 사람들이었고, 저들은 매국노로 또한 늘 거짓말하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강도 살인자와 같이 유대인 법정에서는 전혀 증언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배출, 퇴교된 배출, 그냥 완전히 버려진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냥 가진 건 돈만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 이렇게 살거든요. 지금 가진 건 돈만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살거든요. 그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태를,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참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참 이거는 그때 당시 전통과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를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다 터져버리니까. 다음 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복음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전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싸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를 예수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거라. 그 마태가 앉아있던 그 자리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먹고 살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아, 그거보다 급한 게 뭐가 있어. 자꾸 rationalize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내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아쉬움과 허무함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또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예수가 그 마태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기회는 진짜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닌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선교사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계급장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께서 한마디로 부르셨습니다. 한마디. Follow me. 여러분,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뭐 진짜 권세 있으니까 풍랑을 잠잠케도 하니까 가능도 하겠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것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곳에서 세금을 받고 있던 모기스, 그 관세를 받던 그런 아주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 그 얼마나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돈은 많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세상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은 뜯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진짜 평안은 없네. 소망은 없네. 뭐하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돈 벌어서 뭐하지?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치 모든 질병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다 단번에 내쫓으시고 명령하실 때 바다와 파도도 단번에 잠잠해지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선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Follow me. 그리고 명령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그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늘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제자 훈련 받고 그러면서. 저는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저를 키워주신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 교인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었거든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아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랍니다. 한 명씩. 마태의 반응은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모든 스토리의 포커스를 거기에 뭐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자기 간증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내가 많은 희생을 했고 여기다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복음은 나를 따르라. 마태는 그냥 거저 일어나고 그 세금 걷는 세리의 인생에서 돈만 하는 인생. 딴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거죠? 그거잖아 이거. 그 인생.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하는 인생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냥 내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로.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분명히 radical한 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radical한 게 있어요. 당시에 마태는 이 예수에 관한 것, 그의 fame, 능력, 권세, 가르침, 병고침, 그리고 귀신 쫓는 것,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들어서. 어쩌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따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뭉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때가 되매. 구원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믿음에 이를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될 수도 있고 진짜 구원의 믿음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Saving faith.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바리 바쿰이라는 흑인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 돌아갔습니다. 존 맥아서의 수준의 그런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벤젤리컬 서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리스펙트 받는 중에 한 명.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프레지던트로 나미네이트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56세 그냥 이번 주에 돌아갔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듣는데 그분이 자기가 스트로크 오고 그래갖고 병든 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를 설교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내가 죽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Don't you dare. 속지 말라.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서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뭉기다가 끝나요. 앞장 8장에서 나온 그 거짓 제자들, 거짓 제자들이 있어요. 거짓 성도들이. 아시죠? 네, 우리 아버지 먼저 좀 돌보고요. 밤낮 하는 얘기예요. 그 밤낮 듣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 좀 다 돌보고요. 챙길 것 다 챙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집 좀 챙기고요. 집을 챙겨야 돼, 집. 내 것 챙겨야지 돼. 이런 거짓 제자들 말고요. 이 사람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면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태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radical한, 이런 성경적인 기독교를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 평생 속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속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밖에 안 해본 사람들도 많아. 찬양대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찬양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날 찬양대야. 내 자리야. 내 락커야.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마태의 그 개인의 자신의 생에 나타난 간증에서 저자 마태는 그 포커스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많이 기밥했고 내 간증이 얼마나 드라마틱했고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 다음 바로 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recline.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recline 우리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recline 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아주 가까운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로는 이 사람들을 다 accept 하고 친구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런 아주 devout한 아주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랑 상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갔듯이. 이해하시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거기에 세리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리고 죄인들이 와 있었대요. 죄인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요. 아마 유대교에서 내쫓은 자들이니까 아주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가늠하다가 뭐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었겠죠. 그때 식사하고 있을 때 저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을 사람들이었고 그 유대교에서 퇴출된 사람들이었고 outcast,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이었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예수가 없으면요 맨날 이런 것만 따져요. 그래서 내가 맨날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맨날 이런 것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맨날 뒤틀리는 거예요. 맨날 뒤틀리는. 전 뒤틀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뒤틀려가지고 그냥 막 다 쏟아내는 사람들, 종교인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틀과 전통에 맞지 않고 그 전통과 완전히 다르고 unconventional하고 unorthodox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교야 그거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짓 종교였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빗나간 건 거짓 종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빗난 것을 자꾸 강조하고 가리키고 행하고 그런 건 거짓 종교죠. 그건 잘못된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크래시였겠어요. 이때 처음으로 그때 당시 유대교와 예수님과 이제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쫓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의 그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퍽 터져버립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분을 내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그냥 진짜 묻고 싶어서 겸손히 묻는 것이 아니라 힐책하고 분을 내고 정죄하는 거죠. 밤낮 그래요. 밤낮 그래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외적 그리고 외향적 겉으로 형식으로 예식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첫 컨플릭트입니다. 지금도 그 컨플릭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개의 이거에 답을 하십니다. 어째서 너는 이 땅에 와가지고 죄인들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 하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세 개의 아르규멘트로 답을 하십니다. 트리플릿 아르규멘트.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필요한 거잖아. 아주 라지컬한 아르규멘트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성경적인 아르기먼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아르기먼트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같이 의인들이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거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르기먼트는 논리적인 아르기먼트였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건강한 줄 어떻게 아세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건강한 줄 알고 살죠.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자기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놈들, 저 개 같은 놈들, 저 돼지 같은 놈들, 저 나쁜 놈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저 좀 보고 얘기 대답하세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불쌍합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줄 알고 사는 분들입니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불쌍하십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는 줄은 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명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말이죠. 이 죄가 무섭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어떤 건지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죄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을 완전히 결박합니다. 어둠 속에 삽니다. 어둠. 한 가지를 보면 한 가지 크랙을 보면 열 가지가 보이는 게 잠언서의 가르침입니다. 포너그래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전화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게 한 가지인데 열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전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전화에서 뭘 볼까요? 도대체 뭘 볼길래 그렇게 맨날 볼까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전화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타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가 보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게 애들 젊은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들 문제예요. 할 게 없으면 전화 붙들고 있어요. 전화 붙들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은요, 죄는 여러분들을 올무로 묶어가지고 아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얼굴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 많이 보는 사람이 생기가 넘치겠습니까? 전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요, 자기를 자꾸 숨기려 해요.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가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교회 모이고 이러는 게 꺼려져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게 꺼려져요. 죄는요, 수치심을 갖다 줘요. 수치심. 그래서 자기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요. 아, 난 여기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심하면 나는 살 이유도 없는 인생이구나. 죄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죄는요, 굉장히 selfish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요. selfish해요. shockingly selfish. 죄는 자기밖에 몰라요. 죄는요, 여러분들을 아주 무딘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기도해? 세신자? 뭐 그게, what is that got to do with me?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개척교회? 선교?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해하십니까? 죄를 싸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적엔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죄를 싸우는 게 뭔지. 죄를 싸우는 게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아멘.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를 뭐 행위로 생각해, 행위. 아니에요. 죄는요, 태도예요. 태도. 나쁜 짓 하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면 회개한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그런 척 해주게 만들어요. 죄는요, 자꾸 그런 척하게 만들어요. 그런 척.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죄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냥 정죄만 있고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죽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두 번째 아르기먼트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르기먼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라는 게 뭔가요?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 희생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죽임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속죄하는 것. 그런데 여기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왜 동물이 죽습니까? 대신 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합니다. 동물이 대신 죽는데 왜 내가 속죄함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sacrificial system,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어떤 태도로 그러면 죄인들이 와야 될까요? 뻔뻔한 태도로 와야 될까요? 아무 감정 없는 표정으로 와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 repentant, 상한 심령으로 와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못 사네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와야지. 안 그러면 뻔뻔한 인생들이죠. 아니, 죽은 인생들이죠. 죽은 인생들. 죽은 인생들. 그게 제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다. 그 말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다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빨리 때우고 가야지 점심이나 먹고. 아유,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저는 목사는. 그러고 앉아 있을 겁니다. 아유, 안 되겠다, 이 교회. 빨리 딴 데로 가야지. 이러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의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너희의 repentant heart, 진짜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보길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뭐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장로 권사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긍휼입니다. 로마서 복음의 한마디로 줄이면 mercy, 긍휼입니다. 긍휼을 아십니까? 긍휼을 모르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겠어요? 그게 exactly 복음입니다. 폭포가 흐르면 강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늘 할 것입니다. 폭포가 흐르면요, 강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알면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합니다. 관심하고 정죄하고 왜 저딴 놈들이 와서 앉아있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진심으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KM Ministry 관심 있으십니까? 저 뒤에 앉아서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앉아있는 저 청년들 보이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있으십니까? 세 번째 아규먼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그냥 affirm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I came! 저는 그게 기독교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그만큼 하시는 거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는데 로마서 8장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샤워하는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근데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있어. 말 안 듣는 임선철. 내가 미리 알았지. 죄송해요. 우리 심사님이 제일 만만하니까. 내가 미리 한 임선철.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 predestined. 그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effectual 합니다. 저는 이 신학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effectual calling,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아,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의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아주 죽일 놈인데, 아주 나쁜 놈인데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디자이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너무 별거 아닌 거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합니다. 따라가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들을 영화롭게 이미 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여기 복음의 다이내믹이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He's calling you, dead person. 나사로야! 죽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거든요. 죄의 종들이거든요. 마귀와 지금 올무를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대로 가면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두 번째 사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폭풍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딸랑이지.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저는 그 설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기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설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해요. 그리할 때 죄인이 돌이키는 거,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안 하면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영원히. 회개하셨습니까? 저 좀 보고 회개하셨습니까? 저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게 회개예요. 수양에 가서 눈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회개예요. 이쪽도 한번 아멘. 하신토 필리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렇죠? 그럼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나랑 상관이 없거든. 아, 나 어떻게 하지? 나 망했네.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나를 부르러 오셨어. 30여 년 전에 스토니북에 있을 때 그 망나니를 부르러 오셨어. 완전히 망나니인데. 잘난 척하고. 아무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곧 아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곧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권사되고 장로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 여러분 보셔야지 돼요. 그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명씩 부르십니다. 한 명씩.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평생 교회 다녔나? 그냥.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마태는 반응을 했죠. 리스판드 했습니다. 어떻게 리스판드 했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적거리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저 좀 보세요. 미적거리는 사람들은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면. 결국에는 기차 떠나가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언제까지 따라갔습니까? 죽을 때까지 따라갔습니다. 인생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하잖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